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달리는 수출,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아, 정말 즐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얼마 전에 2015년 8월 수출입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딱 발표되자마자 가운데 줄 딱 보이죠? 수출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역대 8월만 최대가 아닙니다. 수출은 최근 3개월을 보면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에 598억 달러,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7월 608억 달러, 7월 기준으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8월도 584억 달러인데 역시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무려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게 요즘 우리나라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출이 왜 이렇게 좋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품목이 있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가 미쳤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미쳤는데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8월 달에 무려 27.1%를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년도 2024년도 대비 반도체가 무려 27%가 늘었다는 건데 반도체의 수출 규모를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동차나 선박도 좋지만 반도체가 무려 2배 이상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월이 언제냐? 바로 2025년 8월 지금입니다. 151억 달러를 기록해서요. 우리나라 역대 월간 반도체 수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2위가 올해 6월이고요. 3위가 올해 7월입니다. 한마디로 역대 월간 반도체 수출 1, 2, 3위가 모두 올해 6월, 7월, 8월에 다 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장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반도체 수출 왜 그렇게 좋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좋습니다. 물론 8기가냐 16기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눌려왔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쭉 상승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HBM이 정말 엄청나게 팔리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오라클 주가가 하루에 43%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오라클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거의 천조짜리 기업인데 하루에 4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아니 오라클이 왜 이렇게 크게 올랐냐? 오라클은 오픈 AI와 5년에 걸쳐서 무려 3천억 달러, 42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오픈 AI가 오라클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빌려다가 뭔가 AI 개발을 더 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오라클 주가가 하루에 무려 40% 이상 올랐다는 거고요. 자, 그것 때문에 오라클 창업자가 누굽니까? 레리 엘리슨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레리 엘리슨 할아버지 나이가 81세십니다. 1944년생이에요. 1944년생이면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재산이 얼마가 늘었냐? 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140조. 하루에 재산이 140조가 늘면서 총 재산이 3930억 달러. 거의 4천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고 일론 머스크가 3,850억 달러 정도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잠깐이었지만 세계 1위 부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오라클의 주가가 약간 하락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 일론 머스크의 세계 1위는 굉장히 확고했다고 생각해보면 레리 엘리슨의 재산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I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였던 엔비디아를 세계 최대 1위 기업으로 만들었고요. 레리 엘리슨을 세계 1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하면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역시 AI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우리나라 최근에 수출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 최근에 이 뉴스가 가장 놀랍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2024년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초로 일본을 수출해서 역전할 뻔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역전을 못해서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붙었는데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2010년대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달러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쭉 내려간 반면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쭉 오르면서 드디어 일본과 수출이 거의 붙은 거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수출해서 일본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금액에서 일본을 넘은 적이 없어요. 작년에 거의 붙었고 야, 잘만 하면 2025년에는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난번에 슈카월 재산만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반대로 역사상 또 최초로 대만의 월간 수출액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거의 따라가기 직전인데 우리 뒤에 있던 대만은 또 대한민국을 거의 따라오기 직전이에요. 물론 대만의 연간 수출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아직 많이 밀리지만 8월에 미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대만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60% 이상을 찍으면서 8월 수출만 전년 동기 대비 34%,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8월 한 달은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584억 9천만 달러, 대한민국이 584억 달러. 자, 한마디로 한국, 일본, 대만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건데 이걸 최근 10년의 수치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5,596억 달러가 2013년 수출액이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한 22% 정도 수출이 증가했고요. 대만은 무려 55%가 증가했습니다. TSMC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고, 반대로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대 초반을 고점으로 꾸준히 좀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엔화 약세가 큽니다. 엔화 기준으로는 일본도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이 엔화 약세가 있다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고 한국과 대만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대로 가면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빼면은 한국이 수출 1위 국가. 그리고 일본과 대만이 싸우는 어제 희망회로입니다. 자, 희망회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시대, 반도체 시대가 온다부터 한국을 따라잡으려는 대만, 또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한국, 말 그대로 수출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이제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관세 전쟁 중인데 어떻게 수출이 증가할 수 있냐? 미국으로의 수출이 좋을 수가 있냐? 참고로 8월 기준을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으로의 수출도 감소했어요. 이후로의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도 좀 줄었어요. 어떻게 8월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아세네 수출이 12%가 증가했고요. 인도와 CIS도 5% 9%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적인 우리의 수출 국가라기보다는 새롭게 뜨는 국가들의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건데, 특히 놀라운 건 아세안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수출 2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차이도 꽤 났어요. 차이도 꽤 났어요. 이대로 가면 아세안이 중국도 제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을 제친다면 우리나라 1위 수출 지역이 아세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미국 쌍끌이었는데 이제는 아세안이 뛰어든 그런 형상이죠. 야, 아세안이 2위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세안은 어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세안은 당연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위시로 한 그 지역이 이제 아세안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아세안 지역의 수출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늘었냐? 심지어 뭐 미국을 제칠 수 있었냐? 그건 사실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상하셨겠지만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지구로 불리는 곳이 아세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중국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면 미국으로 수출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내려요. 반대로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한국 기업들도 아세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든지 할 때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한국 기업들도 아세안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아세안은 비교적 중립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도 자유롭고 또 아세안에 지금 임금이 낮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메리트로 작용을 하죠. 자, 한마디로 우리가 아세안에 수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세안에 진출한 뭐 한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이제 그쪽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재가 늘었다. 그 말인즉슨 대한민국의 대아세안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입니다. 대아세안 수출의 거의 3분의 1, 29%가 반도체고요. 놀랍게도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가 D램을 만들든지 파운드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반도체를 갖고 와서 조립하거나 테스트하거나 패키징하는 흔히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후공정 산업이 상당히 잘 발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보내서 후공정 처리를 한다는 건데,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모두 최대 수출 산업이 반도체가 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들 3개국이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도달했어요. 물론 후공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높은 뭐 그런 걸 담당하진 않지만 어쨌건 당당하게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미중 갈등이나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본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아세안에서 만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다시 가죠. 뭐 EU로 가든지 최종 목적지로 이제 다시 흩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또 호재가 있었는데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가 뭐였냐? 테슬라 수주가 있었죠.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테슬라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다. 또 애플 투자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칩을 역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됐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호재가 최근에 상당히 많았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S가 9월 달 이후에 쌍끌이를 올라주면서 이제 코스피를 쭉쭉 올려주는 그런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저렇게 테슬라나 애플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삼성이 다시 투자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P4, P5 공장을 착공하고 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하면 원화 채굴의 성질 고덕이 다시 붐빌 거고 그 주변이 또 낙수효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도 돌고 수출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또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GDP 성장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입장에서는 이만한 호재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가장 큰 반도체 라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기흥, 화성, 뭐 아산까지 이 주변이 글로벌 최대의 반도체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평택은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반도체 이제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펩도 있고 또 주변에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들이 몰려오면서 평택시는 어느덧 경기도에서 GDRP 기준으로 4위권에 위치하는 정말 괄목할 만한 도시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를 잠깐 살펴보면 평택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생각해보면은 미군기지가 용산에 있었잖아요. 또는 수도권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주한미군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산계돼 있던 주한미군기지를 모두 모아서 어디론가 옮기자. 자, 그런데 이 군기지라는 게 사실은 지역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평택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주한미군 기지를 받을 테니까 우리한테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달라. 그래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을 기반으로 지금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평택에 들어갈 수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평택시 입장에서는 윈윈을 할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때 서울에 있던 용산기지가 평택에 내려온 것이 바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죠. 미군 해외 단일 주둔 기지로는 최대 규모다. 여의도 면적이 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던 곳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고 했던 미군 기지 땅이 바로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 땅의 소유권을 달라는 거다. 그게 바로 저 캠프 험프리스인데요. 받기는 힘들겠죠. 약 유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미군기지와 산업단지를 주고받으면서 평택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고요. 지금 가보시면 거의 뭐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저기 전 여러 번 가봤어요. 전 벌써 한 4번, 5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거기 신도시도 만들어져 있고 앞뒤에 각종 생활시설이 왜냐하면 저런 엄청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도시 전체가 발전을 하고 청년들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과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됐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일자리가 생긴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평택시의 청년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현재 시 전체 인구의 약 30%가 청년으로 채워진 도시가 됐고요. 2018년에 비해 2024년 청년 인구가 무려 21% 증가했습니다. 자, 게다가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출산율이 1을 넘는 도시입니다. 1.0인가 찍었을 거예요. 청년이 많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출산율도 늘어나는 도시고요.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은 인구가 29년 연속 증가 중에 있어요. 올해 5월 기준 65만 명을 돌파했는데 평택시는 이대로 쭉 가면 아마 70만, 80만까지는 이제 금방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최근 수십 년간 이제 가장 보기 드문 윈윈을 거둔 이제 도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늘고 청년들이 늘고 또 산업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카이스트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국제학교도 들어올 예정이고 병원 인프라도 필요하겠죠. 아주대학 병원들도 이제 평택시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점점 확대된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제가 평택시에 가서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반도체 도시를 넘어서 첨단 국제화 신도시로 가고 싶다. 반도체 다음도 생각하고 싶다. 평택항이 사실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소사업도 할 수 있고 미래 자동차 사업도 육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평택시는 양손에 떡을 쥔 거 아니냐. 친환경 도시, 스마트 도시, 아이가 많으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반도체가 있으니까 인공지능 AI 기반 도시로 첨대한 국제화 신도시로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시의 올해가 탄생한 지 30주년 된 해입니다. 과거에는 평택시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1995년 5월 평택시와 송탄시그룹 평택군이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평택시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세 개 지역이 합친 지 올해로 30주년 되는 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올 10월에 평택시에 가면은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는 대화합 축제, 평택 에브리온 축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화봉송을 하고 전야대를 하고 시민 퍼레이드를 하고 4차 산업 전시 체험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화봉송은 아마 시민들이 중심으로 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 대화합 축제가 있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평택 에브리온 축제의 주요 공간에 먼저 가서 한번 성화를 봉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보시죠.
예, 여러분, 오늘은 저의 1일 매니저 우리 축하친구도 직원 토리씨와 함께 평택시의 새로운 시청이 된다는 부지, 거기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아, 토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일 매니저를 자원하셨는데
자원? 네. 자원이 아닌 끌려온
이 떼학교 날에 이제 이걸 들고 11.4km 떨어진 우리 평택 에브리온 축제 경기장에 뛰어가야 되거든요.
네.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맛있는 점심을 사주실 건가요?
맛있는 점심까지는 오케이. 자, 11.4km 지금 여기 뛰어야 돼요.
방송이니까 뛰는 척만 할까요? 대표님만
지금 방송이 장난입니까? 제가 중간에 쓰러지더라도 네. 젊음을 무기로 다 내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굳은 결심을 나온 우리 축하시그들 직원이었고요. 자, 토리씨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공원인가요?
공원 아니고요.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쭉 있지만 여기가 올해 착공되는 그 평택시청 부지라고 합니다. 평택시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청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성화봉송! 왜 성화봉송 보면 그 그리스 아테네의 이 여신 같은 분이 있죠? 왜? 아테네 여신, 자, 네. 평택 여신으로 성화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게 안 보여.
자, 불이 붙은 겁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하면 원래 어두워서 불이 붙은 건데 지금 불이 붙었고요. 들고 이제 평택 에브리온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현장, 그 경기장까지 직접 성화봉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평택시, 평택구, 평택군, 소련,
소련? 야, 소련하고 합치진 않았어!
송탄시, 세계가 통합이 돼서 그때부터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가 뭘로 통합이 됐죠?
평택시로 통합이 됐죠.
맞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네. 우리가 30주년 기념 옛날 세계 지역에 있던 지금은 평택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통합과 발전을 기념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축제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방금 전에 붙였던 성화를 들고 한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가시죠. 출발! 자, 평택 시민들의 통합의 꿈, 또 대한민국 반도체의 발전. 우리나라 GDP의 성장. 모든 염원을 안고 성화봉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진 않고 있고요. 그날에 많이 나와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평택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세하고 계세요.
기호 27번! 축하당 축하 친구들 대표로 우리 토리양이 1km 중간 성화봉송자로 제가 적극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명예 시민 이런 거 있으니까. 명예 시민. 가자, 계속. 이거 왜 끝이 안 나, 이거?
핫들!
자, 도리씨,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점 수서볼 레포츠 타운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요?
카메라 감독님을 배려한 거예요.
걷고 계시는데요?
네, 카메라 감독님을.
지금 위에만 이렇게 지금 거의 제자리 거를
11km째. 자, 드디어 목표 지점이 앞에 보입니다.
아, 네.
자, 평택 스타디움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마지막 스타트.
아니, 이거 거의 걷는 수준인데요?
12km를 뛰어서 마지막 스타디움 400m. 12,000명의 관중 앞에서 지금 성화를 목소하고 있습니다. 야! 성화 봉선주자가 미쳤나 봅니다. 12km를 뛰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아, 진짜 힘들어.
지금 38도의 기온에 11.4km 성화봉송을 완주했습니다. 평택 에브리온 축제, 시제 축제 날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지님, 지금 제가 이거 사왔어요. 드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다면서요.
오늘 그대가 제 1일 매니저라며요.
네. 완전 그 취향 저격으로.
이 뜨겁게 내리는 태양볕 아래서 그 본인은 선크림 몇 시 바르셨던데.
그런 건 각자 해야죠. 제가 발라드릴 순 없잖아.
아니, 발라주는 게 아니라. 혹시 바르실 생각 있나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그... 매니저시라면 이런 생각 약간 드는데.
오늘 처음이라, 첫날이라.
아, 첫날이라?
네.
아, 본인이 것만 챙겼다?
다음번에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걸 또. 아유,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어떠세요?
오늘 매니저요? 확실히 체력이 좋다. 역시 20대죠?
어, 그럼 핫산 매니저님을 제치고 저를.
핫산은 달리기 하면 5분이면 퍼질 것 같아요. 5분이면 저기 누워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고. 2인자를
오른
오른팔 왼팔을 노리는 거다. 원래 찾아가면 오른팔이 기획팀이고 왼팔이 인사팀이거든요.
인사팀으로.
인사팀으로. 근데 인사팀 하면은 무서운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 할 이야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면 김 PD한테 가서 김 PD 오늘 여기까지야.
오늘 여기까지.
자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인사팀장이면 김 PD 그동안 수고했어. 자네가 얘기해야 돼.
저희 빵집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유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선님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평택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발전하는 도시 대명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 시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와 있는 위치가 예. 오산 미군 공군기지 앞이거든요.
예. 지금도 보시다시피 미군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이색적이면서 국제도시를 상징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도시를 상징하는 거리다?
네네.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은 물건들 많이 팔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여기가 유명한 게 옷 있잖아요. 또 양복이든 또 제복 이런 거를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잘 만들어준다고 소문이 나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뭐 높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반드시 옷을 맞추고 갑니다.
여기서요?
네. 갈동할 옷이 딱 완성돼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평택하면은 세계 지금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 평택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택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국제도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와 있고 하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첨단 산업도 발전하는 대상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대기에 이렇게 군사기지가 있으면 왜 쇠퇴하냐면 규제가 워낙 많아요.
네.
규제가.
지나가면 비행기가 눈 앞에 보일 정도의 전투기가 지나가던데요.
그런 전투기들, 그다음에 정찰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비행기 소음이 엄청나게 크고 고도 제한 같은 것도 개발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비행금지 구역 같은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제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가 침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꾸로 평택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시장님, 아까 전에 미군기지와 반도체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 평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출발이 제가 공부해온 거에 따르면 그 평택 지원 특별법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가 이 캠프홈프리스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 2003년도에 용산기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직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평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렇게 군사기지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가 더 사실 이제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직 제약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종매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정부 결정이니까. 근데 이런 군사적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도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앞으로 누구라도 의무를 하려고 하지 의무만 하도록 하고 아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규제를 풀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정부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평택에 이런 반도체나 이런 수소 또 대학교 카이스트 대학도 평택에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평택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규제도 많이 생겼지만 반대로 여기를 이제 개발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반도체 단지가 생겨서 뭐 약간 피해를 보는 것도 있었지만 또 그걸 바탕으로 평택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럼요. 기회가 됐네요.
그러니까 정부와 서로 윈윈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국장님 제가 방금 전에 신시청 부지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넓은 나대지에 가깝던데 그러니까 이 신시청은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왔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12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이제 평택시 역사를 보면 옛날에 평택군으로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세 개로 갈라졌다가 30년 전에 갈라진 게 너무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쪼가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통합이 되니까 또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그래서 이 가운데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남부서 북부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는 기능, 고덕신도시를 계획하고 통합하려면 시청 입구로 가야 되잖아요. 가운데. 시청도 옮기기를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앞에 보니까 뭐 주민생활센터라든지 문화공간도 같이 지금
정해놨더라고요. 이제 통합 기능을 해야 되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행정타운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대규모 아트센터. 그것도 이제 올해 10월 달에 사실 완공이 돼서 내년에 개관하는데 거기 명심상부한 그 중심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대학도 이제 옵니다. 특히 평택은 충청도까지 아우르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야 한 10개 도시가 포진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앞으로 인구 500만, 600만 계속 늘어날 때거든요. 이제 이런 의료시설도 저희들이 대규모 확충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시장님, 평택시 하면은 국제항이 평택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평택항이 수출의 중심항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평택항은 지금 그 물동량이 한 1억 톤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동량 기준에 해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는 한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자동차는 수출이 1위 항만이거든요. 원래 평택항을 계획한 게 이제 인천항이 너무 포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하기 위해서 평택항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특히 이제 대중교육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교육이 우리나라 늘어나면서 평택항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평택항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항구가 될 겁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평택 통합 30주년 기념 예불연 축제를 하는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통합된 것을 축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30년 동안 통합돼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안보도시 또 이렇게 첨단도시를 크게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도시 성장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나간다. 그런 선포식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우리 예불연 축제가 이 시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GDP 4만 달러, 5만 달러를 이끄는 도시, 뭐 경제도시이면서 군사도시, 안보의 도시 평택이 더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같이 이끌어주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